3페이지에 주여 저를 받으소서. 다 함께 시작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저를 받으소서. 저의 모든 자유와 저의 기력과 지력과 모든 의지와 제게 있는 것과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소서. 당신이 제게 이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주여 그 모든 것을 당신께 도로 드리나이다. 당신이 다 당신 것이오니 온전히 당신 의향대로 그것들을 처리하소서. 제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만 있소서. 이것이 제게 족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저를 받으소서는 이니셜 성인이 만드신 기도인데, 영신술은 끝에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이죠. 기도 실습을 하는 것으로 하죠. 오늘은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서 구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도단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에서 번개가 솟아올라 땅 거죽을 모두 적셨다.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어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 하늘을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어제 그 옴기장이가 이제 진흙으로 그 옴기를 빚는 그런 장면을 그 기도의 소재로 알려드렸었는데, 오늘 그 창조주 하느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인간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는 그 장면을 가지고 잠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기도 준비할 때는 성경 구절을 한 두세 번 읽어보, 세번 정도 읽어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괜찮으시면 방에서 기도 준비하시고 이럴 때나 방해가 다른 사람한테 되지 않는다면 소리를 내서 성서를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도단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거죽을 모두 적셨다.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 하늘을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기도 실습을 할 텐데, 제가 어떤 초대하고 싶은 것은, 은총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지으셨음을 깊이 깨닫는 은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지으셨음을 깊이 깨닫는 은총. 우리가 그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건강한 영적 생활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내가 빚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에서 요점을 정한다면 이제 핵심되는 부분이 뭐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어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그런 장면을 가지고 이제 깊이 묵상을 하면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면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고 얼마나 큰 정성으로 나를 빚으셨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주님께서 주신 숨결을 느껴보는 그런 기도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저의 안내에 따라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만 다시 읽어보죠. 땅에는 아직 그의 돌보리 하나도 없고 아직 들뿔한 고리도 드러나지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구는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에서 비가 솟아올라 땅과 숲을 모두 적셨다.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에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홍성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네, 그럼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세 편하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허리하고 목은 바로 하시고요. 어깨 힘 빼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기 바랍니다. 눈은 감으시거나, 눈 감으시는 게 어려우면 한 가지 대상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먼저 은총을 청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지으셨음을 깊이 깨닫는 은총을 주님께 여러분 마음속으로 청하시기 바랍니다. 덤불도 하나도 없고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은 메마른 땅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습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땅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메마른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거죽을 모두 적셨습니다. 이제 땅에서 서서히 생명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기운을 느껴보십시오. 그때 주 하느님께서 손을 내미시어 흙을 만지십니다. 흙을 만지시어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정성스러운 하느님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하느님은 흙으로 빚으신 사람의 코에 당신의 입을 가까이 대십니다.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러자 그 흙덩이 안에서 생명이 번져 나갑니다. 그 흙은 이제 생명이 되어서 숨을 쉽니다. 인간은 하느님이 주신 생명의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숨에 머무십시오. 나의 숨소리가 바로 그 생명의 숨입니다. 숨소리를 느끼시면서 천천히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이제 하느님께 말씀을 드릴 순간입니다. 담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느낀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생명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주님의 기도로 기도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뭐 짧은 기도라서 뭐 깊이 있게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그 기도 안에서 이런 일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뭐 아주 짧은 시간에도 우리 영혼을 깊이 건드리실 수 있으니까요. 성찰 질문 가지고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찰을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한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마무리하고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어떤 뭐랄까 내적인 감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런 감각의 강도를 가지고 기도가 잘 됐다 못 됐다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뭐를 뚜렷하게 보거나 어떤 뭘 소리를 크게 잘 듣거나 내적으로 아니면 뭐가 이렇게 뭐 확 닿는 느낌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기도가 잘 됐다 못됐다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좋은 평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오히려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평화를 얻는가 그리고 그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가 부드러워지는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게. 그래서 생명은 밝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살아있는 거는 밝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반대로 죽음은 어떻게 되세요? 어둡고 차갑고 딱딱해요. 죽은 것은. 그래서 생명의 감각을 조금이라도 더 키웠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 드라마틱한 그런 걸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런 것이 오면 괜찮아요. 오는 것만 관계가 없는데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내적인 감각, 생명의 감각들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시기 바래요.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강의는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예, 어제 주님께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함께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예,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이들은 별을 본 것이죠. 하느님을 믿는 이들의 임금이 되실 분의 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보았다는 것은 내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이 삶의 방향성을 잡는 것입니다. 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별을 보고 그렇게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보았고 그 별이 그 하느님께서 새로운 임금을 주시기로 한 지표징이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의 체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체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믿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삶의 어떤 중요한 그 결정을 하는 체험이죠. 우리가 뭐 신앙을 받아들이는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어떤 내적인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올 때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확신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이런 큰 도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체험, 내적인 체험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을 보고 떠난 사람들, 동방박사 이야기가 꼭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별을 보고 여행을 떠난 체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 삶의 터전면에 있어서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별을 보고 삶의 방향성을 잡으려면 그 별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저 별이 무엇인지 뭐 저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별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지 별을 볼 수가 있죠? 예? 예. 제가 생각한 답을 주시네요. 하늘을 봐야지 별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어떤 별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모르겠고, 그 별을 보기 위해서는, 별빛을 보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다니면 별을 못 보는 거예요. 숙였던 고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죠. 뭐 돈에 대한 집착, 뭐 아니면 관계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높여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느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착이나 어떤 미성숙한 모습, 어떤 편협한 시선,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우리 삶은 늘 환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늘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러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만 볼 수가 없고요. 어둠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어둠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일 때가 있죠. 부정적인 면에만 집착할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 우리가 지나서 보면은 어려웠던 시기, 어두웠던 시기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건 맞는데 그 어두움 안에 있을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어두움은 늘 나와 함께 있었던 것 같고 과거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내 삶을 지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내가 지금 막 우울한데 이 우울함이 2주 있으면 끝날 거야 라고 믿으면 2주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우울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생각 못해요. 평생 이 우울함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면에 집착한 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그러면 좋은 거 알지만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어떤 어두운 면만 보고요. 그 고개를 들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은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시선을 돌리려는 의지적인 노력 그리고 또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어두움이 삶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뭐 영적으로 실망의 그 시기라는 표현도 써요.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 뭐 영적으로 고독한 시기,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체험을 반드시 합니다. 영적으로 힘든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가 끝나고 위안의 시기가 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별을 보고 길을 떠난다는 것은 이 나만을 믿고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결혼 같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결혼하신 분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자, 적어도 내가 그 내 운명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진 모르지만 내가 선택한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지만 막상 살아보면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인가 할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다 알고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에서 핵심은 뭐냐면 크신 하나님, 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신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피정에 와서 기도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늘 더 크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어떤 책에서 재밌는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호수의 하느님, 고아원의 하느님,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그런 제목이었나? 하여간 그런 것으로 얘기한 건데,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 어떤 고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규칙에 따라서 잘 생활을 했고, 고아원에서 또 가르치는 어떤 뭐, 하느님, 뭐에 대한 교리, 이런 것들도 잘 배웠어요. 잘 배웠는데, 늘 이제 고원 안에서 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바깥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길을 나선 거죠. 길을 나서서 커다란 호수를 만나고 거기서 이 어린아이가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큰 호수를 만드셨고 하느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구나 하는 체험을 하면서 어떤 커다란 평화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원으로 돌아가면 혼날 텐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나는 호수의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크신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 것이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고아원의 하느님을 만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배운 그 교리나 아니면 뭐 상식, 뭐 교회 안의 상식에 묶여가지고 하느님을 굉장히 작은 분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이런 걸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런 걸 안 지키면 혼내는 분. 이렇게 굉장히 작은 하느님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크지만 가톨릭 교회가 하느님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교회를 완전히 넘어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도 보면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 다윗이 이제 하느님을 성전에 모시려고 성전 만드는 계획을 할 때 하느님이 기뻐하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네가 나를 성전 어떤 인간이 만든 공간에 가두려고 하느냐고 오히려 얘기를 해요. 하느님은 우리가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하느님을 접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아원에 하느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피정에서는 그런 하느님을 찾는 게 아니라 호수의 하느님, 대자연의 하느님, 크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하느님을 확인한다기보다는 더 크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하느님을 만날 때에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늘 틀에 박혀있는 상황에서 그 하느님을 이해한다면 새로운 길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지요. 동방박사 셋이 함께한 것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 셋은 정말 그 어려운 여행을 함께한 것이죠. 그 동방박사 여정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그 끝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그 길, 그 별을 보고 잘 길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에서 헤로데에게 가죠.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헤로데에가 그것이 이제 뭐 왕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간 상식으로는 왕궁에서 그 왕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베들레헴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빛을 잃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잘 가다가 별을 보고 잘 가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빛을 잃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끝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제 길을 갔다가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 앞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라고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별을 다시 발견하는, 다시 찾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가 빛을 잃은 체험을 한 겁니다. 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다가. 이런 체험들이 우리 삶에 있죠. 여러분, 그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이제 그 꿈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죠.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특히 그 아주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그런 느낌이 있죠. 뭐 학교 다니다가 아 이거 전공 잘못 선택했네. 그러면서 이제 뭐 전공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 또 뭐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거 완전히 큰 실수를 했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이미 나서 지내시다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겠죠. 별을 잃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을 잃는다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세상에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인간의 고통이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분들을 잃어본 체험들이 있겠죠. 그런 체험들이 너무 힘들죠. 그 안에서 빛을 찾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봐도 그렇죠. 뭐 교황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중해가 공동묘지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중해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작은 배나 뭐 큰 배 이런 배를 타고 유럽으로 오려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프리카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그 해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에서 그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정말 크게 아프게 했고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던 세월호 같은 참사가 지중해에서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와이에서 일어났던 이번에 그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참 그 세상에 어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잃기가 쉽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고통도 많이 있죠. 제가 참 그 고통의 인간 고통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공부할 때 이제 흑인 동료가 한 명 있었어요. 같이 공부하는 이제 흑인 동료가 있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그 뛰어난 분이었어요. 뭐 그 미국에서 최고 명문대학에서 뭐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뭐 훌륭한 연구를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흑인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선거 때였던 것 같아요. 대선 때라서 뭐 오바마하고 힐러리하고 이제 경쟁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흑인 차별 문제가 있고 여성 차별 문제가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예, 친하니까 물어봤죠. 너는 흑인으로서 차별받은 체험하고 여성으로 차별받은 체험 중에서 뭐가 더 힘드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뭐 아시아인으로서 차별받은 체험하고 뭐 여자분들은 여자로서 체험받은 체험하고 어느 게 더 힘드냐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물어봤더니 답은 뭐였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런 거 아니고, 야, 난 몸이 아팠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 이 친구가 큰 병에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아이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이제 흑인으로서 받은 뭐 어려움이나 뭐 여성으로서 겪었던 것이 비교가 안 된다고 그냥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글쎄, 뭐 사람마다 체험은 다르겠지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이 아프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빛을 잃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운 약한 인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던 길을 바꾸면 안 돼요. 처음엔 밝은 빛 안에서 걸어가던 길인데 언젠가 빛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고민하게 되죠. 멈추고 싶고 다른 길을 찾고 싶고 그런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두울 때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어두울 때 길을 잘 볼 수가 없는데 새로운 길을 찾으면 안 되죠. 어둠 속에 새로운 길을 찾으면 안 되고요. 어두울 때는 갔던 길을 계속 걸어가고 그리고 빛을 새로 얻었을 때 정 필요하면 그때 길을 바꿔야 돼요. 어둠 속에 길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좀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밤에 그 정원을 지나가다가 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뱀을 발견해서 뭐 이렇게 낫 같은 걸 꺼내가지고 이 뱀을 다 이렇게 뱀을 용감하게 잘라서 죽였어요. 이렇게 낫으로.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뱀을 죽인 게 아니라 그 정원에 물 주는 호스를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울 때 이렇게 뭐 그 한국말 표현인데 뻘짓한다 그러나 이제 뭐 이상한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두울 때 결정하지 말고 어두울 때는 내가 그 왔던 방향으로 삶의 확신을 따라서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런 어려운 때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때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똑바로 걸을 수 있으면 우리가 더 큰 신앙의 그 은총을 얻게 되죠. 그 시편 11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진 고생을 내면서도 나는 굳이 믿었노라. 모진 고생을 내면서도 나는 굳이 믿었노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믿음을 꺾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빛을 잃는 체험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길을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으로 그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 여정을 한다는 것은 공동체 여정이에요. 신앙은 공동체를 탄생시킵니다.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기를 좋아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안전하게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래서 혼자 빨리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설 위험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교황님이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 체험은 공동체 탄생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성령 강림을 체험한 분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요. 한국 초대교회에서 그 하느님을 처음 알게 된 분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저희까지 이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 체험은 이 공동체 탄생으로 연결되죠. 뭐 여기 시카고에 있는 한인 CLC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신앙 체험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공동체를 분리할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 공동체를 잃게 되면 신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지향하는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는 그 우리 약한 인간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은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나의 가난이나 나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정말 정말 안타까운데요. 우리는 진짜 상처를 보여줄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실패를 아는 공동체,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수 있는 공동체, 내가 실패했다, 실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지요. 심리학 이론 중에 하나가 나와 다른 사람 관계를 I'm okay, I'm not okay로 이제 비유하는 게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어른을 보면서 주로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I'm not okay요. 어린 아이들은 능력이 부족하니까 I'm not okay이고 어른들을 볼 때는 어린 아이가 you are okay예요. 어른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대요. 그래서 이상적인 공동체라면 I'm okay, you are okay 이렇게 하면 좋겠죠.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복음적으로 더 좋은 것은 이거예요. 나도 문제가 있고 너도 문제가 있지만 괜찮다. 우리 함께하니까 괜찮다 이런 공동체죠. 그래서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that's okay. 이런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지향해야 돼요. 내가 나의 약함들 감추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신앙 여정을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함께 여행하면서 서로의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겠죠. 얼마나 여행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품위 있는 박사들이었지만 그들 안에서 서로의 인간적인 약함들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메시아를 만나는 체험,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동방박사의 체험이죠.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서 헤로데를 만났을 때 헤로데가 어떠한 지시를 내립니다. 너희들이 가서 경배하고 나에게 와서 알려주라 그러죠.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헤로데의 의도는 뭐였죠? 살해하려는 거였어요.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해하려는 것이었는데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는 헤로데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헤로데 임금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이죠. 헤로데 임금은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 사회를 조작하는 이런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 세상 안에서는 돈과 같은 거예요. 하느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죠. 헤로데는 마치 돈과 같은 거예요. 이 사회는 돈이 통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악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로데 같은 경우는 어떤 자신의 권력과 부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극치인데요. 이러한 헤로데와 메시아는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헤로데와 친하면서 메시아와 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악 안에서 살아가면서 악과 타협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과 타협할 때 우리 신앙에 결정적인 손상을 입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데를 택하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헤로데에게 돌아가면 사실은 동방박사도 영적으로 죽는 것이고 메시아도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다른 길로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 체험이 이제 꿈 안에서 계시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꿈에서 일어나는 것이 성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 끝나고 일어나는 어떤 성찰 안에서 일어나는 하느님 체험이죠. 그래서 이러한 순간을 통해서 자신의 갈 길을 알게 된 거죠. 같은 길로 가면 안 된다. 같은 길로 돌아서 헤로데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탄생이라고 볼 수도 있죠. 메시아를 만나서 정말 새로운 임금, 온유하고 겸손한 임금을 만나서 이들의 삶은 바뀐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여정이라는 시인데 T.S. 엘리엇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에서 그 동방박사의 체험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심오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탄생은 우리에겐 괴롭고 쓰라린 고뇌였었지 죽음처럼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우리의 죽음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처럼 조금 더 밑에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향 이 왕국으로 돌아왔건만 낯선 백성들이 그들의 이방신들을 움켜잡고 있는 여기 이 낡은 율법 가운데에서는 더 이상 마음이 편치 않다. 나는 또 한 번 죽고 싶구나.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체험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낡은 나, 이전의 나가 죽는 체험을 한 거예요. 죽는 체험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깊은 어떤 갈망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면서 여기서 고백하는 거죠. 나는 또 한 번 죽고 싶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달리 얘기하면 나는 다시 하느님 체험, 메시아 체험을 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메시아를 만나고 삶이 바뀌어버린 그 동방박사의 체험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그 하느님 체험도 이럴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면 그 죽는다. 이러한 그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죠.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머리 안에는 하느님을 만나면 죽는다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느님 만난 게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느님 만난 다음에 얼굴이 너무 환해져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 얼굴을 베일로 가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만큼 그 하느님은 아무나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느님 만나는 사람은 이제 큰 변화가 있는데 그 하느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것이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그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낡은 나, 어떤 옛날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탄생하는 것이죠. 일종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삶의 체험들을 우리가 피정 안에서 구할 수 있겠죠. 그것을 동방박사의 표현으로 빌면은 예, 여기 올 때 왔던 길과 다른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기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죄의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깨닫고 빛으로 나아가는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빛을 잃는 체험, 길을 잃는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죄의 어둠 속에 앉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깨닫고 빛으로 나아가는 은총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이제 기뻐하시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렇다면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느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빛으로 나아가는 청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청하시면서 두 개의 성서 구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의 여정, 오늘 얘기했던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루카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대차된 양의 비유를 가지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길을 잃었던 체험이라면, 루카복음은 혼자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양이란 동물이 좀 특별한 게 있는데, 양은 그 무리 안에 있으면 되게 편안하고 편안하게 잘 쉬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별로 긴장이 없는 그런 동물이죠. 편안하게 풀을 뜯어먹는 동물인데, 자기가 혼자 그 무리에 떨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면 굉장히 당황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뛰기 시작한대요. 양이 잘 안 뛰잖아요. 근데 자기가 무리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마구 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운이 좋아서 무리 쪽을 향해서 뛰면 괜찮죠. 근데 무리가 없는 쪽으로 뛰기 시작하면 큰일이에요. 계속 무리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을 찾는 게 어렵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게. 그래서 되찾은 양의 비유를 가지고 기도할 때 좀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그냥 옆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이 양이, 어리석은 양이 무리를 떠나서 혼자 어느 방향으로 마구마구 달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양일 수도 있고요. 좀 그런 느낌으로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얼마나 애타게 그 긴 거리를 그 뛰면서 가든지 뭐 걸어서 갔든지 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준비하시면서, 이거 성서 읽으면서 기도 준비하시고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 끝날 때는 꼭 하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셔도 되고요. 예수님께 하셔도 됩니다. 요걸 담화라고 해요. 담화. 담화를 하고 그 주님의 기도를 마치세요. 기도는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 은총 청하고 끝날 때 다시 주님께 은총을 청하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성찰하시면 됩니다. 예, 괜찮으면 영광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지혜와 성령이, 아멘.
평화의 모우여 저희를 위하여 그러지소서. 성인야시오 저희를 위하여 그러지소서. 성 막시밀리아노 골베 저희를 위하여 그러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